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사사기 11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니라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발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아셔서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본문을 다 읽는 대신에 오늘은 10장 11장 내용을 갖고 할 텐데 다 읽는 대신에 이야기를 좀 본문 내용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들을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점은 10장 중반부입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들이 다시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구절을 보면 앞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신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까지나 심하게 할 정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안 좋아졌지만 지금은 더안 좋아진 거죠. 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신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거에 뭐가 담겨 있어? 이들이 이제 거의 다, 거의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하면 뭐 종교성을 보다 의미를 생각합시다. 아스타로스는 힘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바알은 풍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기 시작했던 게이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으로 내 힘으로 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기적인데 더 힘센 놈이 나를 치죠. 그게 우리가 그 룰을 선택했을 때 닿는 결과예요. 왜? 거긴 항상 나보다 힘센 애가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내 힘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 치면서 살았다면 어느 지점에선 나보다 센 놈을 만날 거고 그러면 그가 나를 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기적으로 지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피해받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스라엘도 그 일이 발생했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억압받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에게 단련해서 끌어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좀 달라 보여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 환난을 면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는데 아 벌써 여러 번 도와줬잖아. 뭘 또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삐졌나 봐. 그쵸?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냐리라.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상상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항상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탕자 아버지처럼 달려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랬더니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몇 번 도와줬어? 이제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도와주 네가 도와달라고 했던 그 신들에게 가봐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하나님 엄청 삐졌어요. 완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막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대화에서 조금 이따 설명.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성경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쳐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길르앗 쪽 암몬과 경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제일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긴 한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제일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도하면서 이 전쟁을 감당하는데 아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셔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해서 큰일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큰일 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입다를 찾아가자라고 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이 길르앗 자손의 소속인데 기생에게서 낳은 아이, 자녀여서 본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이여서 본 가문에서 쫓겨나서 쫓겨난 다음에 잡류와 어울렸다고 성경에서 표현해 있는데 잡류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도적대도 아닌 것이 심부름센터도 아닌 것이 이게 조폭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때로는 뭐 이게 무슨 용병 비슷하기도 한데 약간 그 용병과 도적제 중간 어정쩡한 상태 그걸 잡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나서 어려워지니까 이 전쟁을 이끌만한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누구밖에 없어. 입다가 제일 세요. 입다가 센 건 누구나 알아.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자로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입다가 우리를 안 도와줄 걸 알아요. 왜요? 우리가 지를 쫓아냈으니까. 근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입다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얘 명예욕이 있는 애니까 지도자를 지켜준다고 하자라고 하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우리가 어렵다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장관의 급이 낮잖아.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왔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 언제고 니들이 어렵다고 나를 찾아왔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관이 아니라 너희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서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하자 입다가 이제 참전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11장 중반부에 보면요. 입다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암몬 자손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입다를 우리에게 주셨거늘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정말 영적 지도자인 것 같은 말들을 막 합니다. 멋있는 말들을 막 해요.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근데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입다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이 장면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사역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애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대. 그랬더니 입다가 되게 고민하더니 그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죠. 그 구절을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분명히 죽였다고 나와요. 어떤 분은 거기서 안 죽였다고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죽였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장면이 나와서 이때 제일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좀 이상해.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회개하는데 삐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빨리 삼손으로 넘어가시죠. 입다라는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죠. 그래서 입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스토리는 이렇게 연결돼요. 본문을 읽어드렸어요. 느낌이 오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요. 귀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요.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오해가 되게 많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맨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회개한데 왜 용서를 안 해줬을까? 하나님이 이제 세네 번 도와주다가 네다섯 번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줄래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했죠. 그들이 바알을 끊었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힘센 놈에게 가서 군대 장관이 되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산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산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뭘로 삼아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신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놓고는 가서 뭐예요? 야, 제일 이상하지만 제일 힘센 애를 지도자로 삼자라고 자기를 결정하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힘센 놈이 됐어요? 아니에요. 드보라가 지도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 전쟁을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의로운 자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입다는 뭐예요? 악하고 힘센 애예요. 약하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악하고 힘센 애를 자기들이 세워요. 그것도 뭐로? 거래로. 전쟁에서 이겨주면 왕 시켜줄게. 야, 너 이거 거절 못할걸? 이거 거절할 수 없는 거래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께 왜 안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회개는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바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회개는 뭐예요? 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구해주드만 이거예요. 그렇죠? 발을 끊고 잘못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와주더라고. 라고 뭐라는 거예요? 진정성 없이 껍데기를 흉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게 나빠요. 겉모양은 되게 종교적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자기의 세속적인 추구랑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언제 악하고 힘센 애를 자기들이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걸 처음 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못 느껴요. 이스라엘이 악해요. 두 번째, 누가 악해요? 입다가 굉장히 악하죠. 입다가 정말 악한 지도자예요. 얼마만큼 악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망하건 어쩌건 전혀 관심 없어요, 입다는.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에 잘 됐다 니네 죽어버려라 이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확 바뀌어요. 왕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확 바뀌죠. 이게 왕이에요? 우두머리를 삼겠다니까 확 바뀌죠. 그렇죠? 일단은요 자기 명예, 자기 성공밖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굉장히 이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성공밖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명예, 자기 성공에 이룰 수 있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애예요. 그렇죠?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아. 왜? 지금 부르심도 없고 콜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기드온이 가졌던 드보라 가졌던 그게 자기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내가 TV 한번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하겠지. 하나님 TV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건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게 가장 신에게 하는 최고의 환대였거든요. 내가 그거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니까 누군진 모르겠지만 걔를 죽일 수 있는 애예요. 되게 나쁜 애예요. 근데 읽어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요. 암몬이랑 전투하러 가서 얘네들이 얘가 입다가요 영적 지도자인 것처럼 막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줄줄줄 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면서 겉모양으로는 자기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양 말씀으로 도배하는 애예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되게 나쁜 애예요. 그렇죠? 이게 지도자입니까? 일단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타인을 공격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트리키한 질문들을 한번 뭐 짚고 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인신제사를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 언제 인신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께 바치려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요 라고 얘기하면 저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라고 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예배를 받으셨어라고 생각하죠.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 속에는 입다가 선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입다가 아닌 그 누군가가 했으면 걔가 미쳤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해서 행동을 입다가 했으니까 입다는 선하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럼 여러분들 왜 입다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사사니까 명함 보고 이스라엘 구원했으니까 업적 보고 입다가 왜 선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입다가 딸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어길 수 없는 신실한 신자여서? 내가 딸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미치실까 봐? 아니에요. 입다는요, 내가 이 제사를 자기가 만든 올무리긴 하지만 내가 이 제사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대가, 자기 지도자 재미 빼앗겨질까 봐 딸을 죽이네요. 입다가 왜 딸을 죽이냐고. 하나님이랑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안 죽으면 민족의 생활을 받고 입다는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 고민은 딱 하는 자기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왜 죽인 거예요? 지도자 자리가 빼앗겨질까 봐 죽인 거예요. 슬퍼하면서. 진짜 나쁜 놈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중심을 알겠죠.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악한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서운해. 아, 내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안 받아주셔. 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되게 악한데 지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되게 악한데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입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껍데기만 남아있고 중심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잘 못 느낄까요? 우린 여전히 껍데기를 주위에서 보기 때문이죠.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 껍데기 때문에 이들이 의롭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적용을 좀 고민해보죠. 그럼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착시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착시? 두 가지 착시가 있겠죠. 착시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피해자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피해자죠.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이 착각이 있어요. 가해자는 악하고 피해자는 선하다. 근데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가해자는 보통 악해요. 그렇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선합니까? 아니에요. 피해자는 힘 약한 악한 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얘도 악한 애인데 쟤보다 약해서 그냥 피해를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이 악한 애예요. 이 이스라엘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타인에 대해서도요. 누군가 우리가 약한 사람, 피해자를 돌볼 때 우리가 얘가 피해자니까 얘가 선하겠지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보자. 여러분 나중에 뒤통수 맞으세요. 그때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악한 피해자를 도와야 돼요. 악한 피해자도 도와야 돼요. 피해자는 선악과 상관없이 돕는 건데 악한 피해자를 돕는 방식이 있고요. 선한 피해자를 돕는 방식이 있고요. 그 방식이 달라요. 악한 피해자는요 조심스럽게 돌보셔야 돼요. 보고 먹을 때처럼. 안 그러면 죽어. 독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약하니까 돕긴 한데 악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얘가 날 찌른다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피해자니까 다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악한 피해자와 악하고 약한, 그렇죠? 악한 피해자와 선한 피해자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누구를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이실 때 구별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피해 받으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악하고. 아니에요. 제가 악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도 악해요.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저래가지고요. 그 말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선해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선한 피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니라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아, 전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래. 똑같은 놈들이었네. 네가 더 약했을 뿐. 내 자신이 선한 피해자인지 악한 피해자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피해자일 때 이 문제를 핸들링해 나가는 방식과 내가 악한 피해자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선한 피해자일 때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문제가 되게 금방 해결되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악한 피해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복잡해잖아요. 지금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얘를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복잡하심이 안 느껴지세요? 복잡하잖아요. 얘들을 외면하기도 그래요. 왜? 아끼시니까. 근데 돕기도 그래. 왜? 나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근심하시잖아. 하나님도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말으므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도.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도와주시자. 아, 쟤 진짜 나쁜 애인데, 쟤. 쟤 지금 100% 그냥 지욕심인데, 저거. 아, 근데 불쌍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을 복잡,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근심해, 되게 복잡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한 피해자일 때 그냥 확 매달리면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나갑니다. 선한 피해자일 때 소망을 갖고 죽게 매달리며 내가 인내로서 나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일반론이 여러분들 적용이 된다면 영적 일반론이. 근데 내가 악한 피해자일 땐 그 영적 일반론이 여러분들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내 탓이요 하면 큰일 나. 왜 내 탓이야? 쟤도 나쁜 애예요. 그러니까 쟤도 나쁜 애지만 나도 나쁜 애에서 똑같은 놈들끼리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악에 대적하지만 내 악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동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피해자니까 선하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때로 선한 피해자예요. 하지만 자주 악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자일 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또 하나의 착각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악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입다처럼.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선합니까? 사사로 사람들이 세워서 지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뭐가 선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내면 선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면요.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너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근데 가까이서 들여다보시면 입다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그게 맞아서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세요. 너무 선한 분인데 영향력으로 보면 가까이서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뭘 당황해요? 입다지.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삶에 좋은 성공,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김봉현 목사를 볼 때 저 사람이 영향력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이 중심을 다 내가 속았던 것 같아. 그 가까이서 보니까 성격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마시고 나도 어느 정도 그런다는 걸 인정할 테니까 일단 누구에게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라? 목사는 스스로 적용할 테니 내 건 내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단지 내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중심, 내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한 피해, 환경이죠. 내가 이룬 성과, 환경이죠. 내 진정성이 아니라 내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선하다.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악하다. 아, 선하다. 내가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악하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내가 악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나 환경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내 안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의 진정성. 내가 입다.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변화시키고 싶어서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건지, 지도자는 수단이고 이 민족을 구하는 게 목적인지, 지도자가 목적이고 이 민족을 구하는 게 수단인지 그건 나만 알잖아. 그렇죠? 그게 진정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내가 잘못해왔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회개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해서 그렇게 회개를 흉내내는 건지는 나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뭘 들여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메인은, 오늘 중심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정성을 돌아보시고 지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것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진정성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양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를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돌아보면에 대해서 고민하셔요. 여러분 안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다 봅시다. 진정성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니까 좀 더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요. 그렇죠? 관계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던가 연애를 하던가 누군가 좋은 친구가 되던가 관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진정성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수용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라는 걸 시작해요. 근데 내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어느 정도 흘러가면 그 진정성이 묻혀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 이어서 승환이는 아직 얼마 안 됐죠? 얼마 됐지 결혼한지? 예. 네. 세봐야 돼? 이렇게 오래 걸려야 돼? 아, 수경이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 예? 네? 9개월 됐어요. 이때쯤이면 진정성이 아직 안 묻히죠, 그렇죠? 안 묻히죠. 안 묻혀. 9개월로는 안 묻혀요. 결혼할 정도의 진정성이면 9개월에 안 묻혀요. 저는 몇 년 됐어요. 진정성이라는 게 관계를 시작할 때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내다 보면 상황에 주는 타격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얘가 나한테 왜 이래? 얘가 나한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만 남는 지점이 생기죠. 그렇죠?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은 묻혀버리고 그렇죠? 그냥 상황이 주는 감정과 마음만 남는 지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정성을 갖고 시작해도 진정성이 사라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게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직장은 있으시죠? 직장에 처음 들어올 때 다들 진정성을 갖고 시작해요.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일자리가 주어져서 고맙다. 그렇죠? 내가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행운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되게 묻히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 아 얘가 이 회사에 납치됐나? 라고 느낄 만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죠. 자기가 들어간다고 고개를 들밀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는 어 얘가 납치됐나? 지금 묶여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아 미쳐버리겠고 여기 있는지 모르게 이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이나 이 일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마음은 묻혀지는 지점들이 생겼나 말이에요. 그렇죠? 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에서 진정성이라는 게 있고 그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진정성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신앙에 시작할 때 신앙에 순수한 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선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죠. 그렇죠? 내가 신앙에 시작할 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앙이 시작하다가 어느 점에 가면 이게 묻히죠. 묻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좀 나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죠.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진심이 그럴 때 맞아요. 아, 좀 하라면 하라는 대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심이. 입으로 토해내지 못할 뿐. 없어요? 이쁘게 말로 포장해서 그렇지? 진심이 그거잖아. 그리고 저들이 나에게 좀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가 선물이 아니라. 선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툭툭툭 꽂혔으면 좋겠고. 이렇게 묻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 안 오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서 짜증이 딱 나 있는 상태. 근데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런 기가 막힌 짐 우리한테 찾아와요. 대부분에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진정성이 묻히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요. 진정성이 실체고 상황에 주는 감정과 생각이 먼지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정성이란 실체 위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항상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 전 이해가 안 돼요. 일주일에 우리가 이 공간을 한 번 쓰잖아요. 두 번 쓰는 건 수요기대회까지. 그리고 창문도 잘 안 여는데 왜 먼지가 그렇게 쌓일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던져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고 이런저런 것을 겪으면요. 우리의 먼지가 자연히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적인 진정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진정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진정성 모두에 삶의 먼지라는 게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치워내지 않으면 그거가 안 보이는 지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진정성이 묻혀버리셨는지 묻혀버리지 않았는지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점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점검 질문. 내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신앙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건 하고 있어요. 하기 좀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건 이건 하려고요. 아, 내가 이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좀 이건 안 하려고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 신앙성이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검증 질문에서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검증 질문을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요? 진정성을 점검하려면 좀 막연하니까 우리가 테스트보드를 한번 사용하자는 거죠.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는 거나 이런 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힘써서 안 하고 있는 게 없어. 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참고 있는 거예요. 100%예요 이건. 아 99. 7. 예외라는 게 있으니까. 어찌 됐건. 그렇죠. 관계라는 거에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진정성 갖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완전히 맞는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맞는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100% 똑같은 애라도 나랑 안 맞거든. 왜? 여러분들이 안 맞잖아. 본인이 잘 맞으시는 분. 잘 맞아요? 내 성격?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내가 나랑 안 맞는데 내가 누구랑 맞겠어? 여러분 누구랑 맞으려면 내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면 누구랑 맞을 수가 있어요. 나도 나랑 안 맞는데 누구랑 맞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제일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랑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진정성 있는 서로를 위하는 관계라는 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참아주는 부분과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진정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남들은 하지 않는데 하는 무엇인가와 남들은 하는데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들은 그냥 그 루틴에서 평가받을 만큼 내가 돈 받는 만큼만 한다면 나는 그래도 이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그래도 이건 이렇게까지 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일을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그 정도로는 타협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아, 난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 위에서 돌아오는 업무들만 아니라 뭔가 더 하거나 덜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화를 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무슨 논어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주님의 뜻과 똑같을 때, 그렇죠? 내 마음 가는 대로도 하늘의 뜻과 거슬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과 지금 진정성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 거기엔 크건 작건 하나님과 나랑 맞춰가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는 부분과 어떤 부분을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오늘은? 공부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억지로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공부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나이 들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제 앞에 중학생 아이가 한 명 앉았어요. 근데 앉아서 3시간 있다가 갔는데 3시간 내내 핸드폰으로 만화만 보고 가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느꼈는 게 그걸 보기는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유, 제 부모는 제가 도서관 갔다 왔다고 밥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아, 이 학년 도서관 혼자 절대 안 보내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그러고 가서는 도서관 갔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한 2시간 반 때쯤 내가 야 공부 좀 해 이럴 뻔했어. 내가 꾹 참았어 진짜. 완전 꼰대 완전 아저씨.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억지로 도서관 보내고 억지로 학원 억지로 과외 안 해요. 그렇죠? 그 억지로 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만큼이 정말 미세해요. 문득 하루 펴봐. 이러면 돼요? 공부가? 굳이 따지면 뭐가 낫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신앙생활을요 주일 성수 꼭 해 안 그러면 큰일 나. 매일 성경 읽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나. 기도 매일 30분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거면 막 다 묶여놓고 시키죠.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돌아봤더니 1년에 그냥 교회 대뻥 갔고 기도 서너 번 했고 성경 한두 번 읽었으면 그 신앙이 늘어요?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거 안 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 나온 김에 좀 합시다. 내 답답함을 함께 나누죠. 좋잖아? 이런 따뜻한 시간.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가 가르쳤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다. 술 안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술 먹어도 돼. 예수님 술 먹었어. 술 취하지 않는 게 안 게 중요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할 때 너무 그 말씀이 좋았대.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술도 취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가서 얘는 여전히 세상에 취한 상태로 술에도 취하는 아이가 됐을 뿐이야. 그럼 난 뭘 가르친 걸까? 세상에 취했지만 술에는 안 취한 애가 낫지 않을까? 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세상에 취할 거라면 술에나 좀 덜 취하게 가르칠 걸.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냥 알고 죽게 놔둘 걸. 어? 술에는 안 취하게.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성적인 보수적인 데에서 뭐 미국에서 뭐 순결 반지를 꼽고 뭐 볼에 뽀뽀까지만 해야 되고 입에 입술이 닿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 막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는 말이야. 그게 성적인 이슈가 아니야. 단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데 그냥 방탕하게 사는 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듯이. 그냥 어차피 가늠하고 살아갖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살아갈 거면 그냥 순결 반지 끼고 뽀뽀나도 못하게 할 걸. 그게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 것, 무식하게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 야 이렇게 무식하게 하자면 안 돼. 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야, 야,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해할지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야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 난 그래도 가고 싶을 때 가. 나는 시간도 난 가고 싶은 시간에 가.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 상관없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거야. 왜? 난 자유로우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뭐 무식한 방법을 할 수는 없어. 그러기엔 6년이란 먼 길을 걸어왔어. 못 돌아가. 우리 교회 체질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거기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이나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할수록 공통분모는 커져요. 하나님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근데 그 양 날개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안에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끔 던져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관계적 진정성을 할 때 난 저 사람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않고 싶은데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 내 이 직장에서 내가 진정성 있나? 내가 그 두 가지가 있나?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진정성 있나? 라고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진정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느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감상적인 방법으로 점검 안 돼요. 어느 날 문득 그냥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 행동할 때 하고는 그 두 포인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진정성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파악만 하는 걸로는 큰 성과 없어요. 이건 그냥 건강검진의 치료가 아니라 그렇죠? 이 질문으로 그러게 난 좀 이런 거 같네 라고 해서 멈추면요 병이 낫지 않아요. 건강검진하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병을 알 뿐 내 문제를 인식할 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식했으면 그 진정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겠죠. 그렇죠? 그럼 진정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인식만 한다고 진정성이 살아나요? 아니요. 인식만 하는 건 진정성을 기억할 뿐이에요. 기억할 뿐. 아, 그땐 참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시작할 땐 참 그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시작할 땐 참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 맞아. 이 마음이었어라고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주는 게 뭐예요? 그걸 감화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진정성에 먼지가 끼었다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건 계획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식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그건 추억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내가 그 진정성이 있다는 걸 내가 느꼈잖아요. 그러면 내 진정성에 그 내 잠들어버린 내 진정성을 다시 한번 깨우려면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려면 죽은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시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픈 환자들에게 예수가 손을 내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눈을 뜨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죽어가고 있는 나약해졌는 그 진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나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책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병이 없는 줄 알고 사시다 죽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병이 뭔 줄만 아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 안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요 자책만 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 다음에 곧장 오하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전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전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상관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엔 하나님께서 말을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열받음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에 내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내 원래 마음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화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진짜 회개.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내 마음속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해관계 밖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드보라에게 말씀하던 말씀은 우리는 어떤 감동과 감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죽은 내원 살리소서라고 했으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정말 이게 재미있는 이게 좀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이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이 일 수년 후에 굉장히 역사가 많이 지나간 이후에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회개해요. 회개할 사람들은 모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들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여들어가지고요. 정말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미스바에서 회개성회가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치려고 했던 백성, 치려고 쳐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입다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 다 물리치셨습니다. 미스바에서. 그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거기서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뭐 이빨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거기서 내 죽어있는 영혼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감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잠들어있는 그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진정성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내 진정성을 살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심령에 온기와 생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성 없이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혹시 그러십니까? 내 삶의 진정성이 사라졌을 때 이 일에 대한 진정성도 사라졌고 사람에 대한 진정성도 사라졌고 여러분 일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보십시오. 아무리 돈 많이 주면서 일 조금만 시켜도 그게 귀찮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보십시오. 사람들이 맞춰주고 잘해줘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져보세요. 거기에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있는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시큰둥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봐요. 그러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일의 재미를 다시 느끼기 시작해요. 거기에 생기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뭐 미친 듯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군가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내가 다시 한번 가질 때. 이 온기와 생기의 삶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온기가 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내 사람들에 대한 무엇보다 내 하나님에 대한 온기 진정성이 있을 때 내 안에 온기가 있고 내 안에 이 따뜻함이 유지되고 내 안에 생기가 있고 내 안에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상황이 좋아 보이고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좋긴 뭐가 좋습니까?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남들 보기에 좋은 껍데기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엔 온기가 없어요. 차가워요. 내 안엔 생기가 없어요. 매사 서걱거려요. 모래 씹는 것처럼. 내 인생이 차갑고 서걱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 진정성이 생길 때 온기와 생기가 공급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꿈꾸십시오. 이것을 꿈꾸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대의 가방이 쳐다보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겠죠. 그렇죠? 입단은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왔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겠지. 그럼 그거에 휩쓸려버리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너무 힘든 문제가 생겨서 이거 해결되는 것밖에 안 보이는 매몰,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은 집중,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 이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입다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게 매몰돼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잡해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메모리에서 조금만 걸어 나와서, 조금만 걸어 나와서 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삶을 향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따라온다고 하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럴 때 그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칩니다. 첫 번째. 아, 제 예전 입다설교가 녹음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입다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누군가에 대한 뭐 어쨌든 제 정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대표가 입다잖아요. 이 껍데기만 있는 이 한국교회 어쩌고저쩌고 한국교회 뭐 잘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본 적이 별로 없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막 이런 식의 막. 근데 이번에 입다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도 좀 복잡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난 자만하기 때문에 입다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셔서 되게 난감하시겠구나. 난감하시겠다 이게. 이게 확 돕자니 확 쓰자니 얘가 아직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명예욕도 좀 있고 확 쓰자니 아, 이게 얘한테 독이 될지 화가 될지 안 쓰자니 아, 이게 좀 진정성이 조금 있고 그냥 이게 상태가 얘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개인적인 제 큐티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잠언에 나온 말씀처럼 시원한 냉수 같은 얼음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주인에게 정말 순종하는 종은 그 주인에게 정말 얼음 냉수 같다고 하셨는데 내가 좀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순전하게 하나님 나보고 근심하지 않게 내가 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복잡하지 않으실까요? 얘를 돕자 얘가 딱 선한은 아니고 사실 얘가 원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거 그냥 얘가 매달린다고 돕자니 그것도 좀 안 돕자니 얘가 좀 안쓰럽고 이게 좀 잘 됐으면 힘들 좀 하나님 짠하시냐 우리 짠해 우리 안타까워 우리 사랑하시니까 좀 나아졌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얘가 확 이렇게 와야 확 이렇게 나아지는 건데 또 그럴 생각은 또 없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오늘. 깔끔하게 그냥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뭐가 되든 상관없고 입다가 아니어도 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그를 믿고 따라갈 거고 응? 주를 믿고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 되면 점 됩니다. 다른 건 전 상관없습니다. 사실 시원하게 간단하게 담백한 삶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정성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하지 않은 것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진정성이 조금 먼지에 쌓였다면 괜찮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진정성도 없어지지 않고 3일 때 다시 한번 빛나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위에 먼지를 좀 이렇게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아버지 내 첫 마음 내 온전한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저 생기와 온기를 가지고 이 생계 온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꼭 삼으셔서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야 된 것들을 열매 맺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실 텐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 가정 성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되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그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 쓸 것 아시니. 내 삶의 문제는요.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져요. 내가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아니었던 것은 내 삶에서 지나가고요. 내 삶에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또 해결되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만큼 만들어 가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 또 이렇게 수단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진심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채워달라는 간구로 먼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먼지가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루만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도 아니 한 시간만 창문을 열어놔도 집안에 먼지가 가득 쌓이고 내 어깨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잠시만 돌아다니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위기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혹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욕망의 먼지들이 내 마음에 가득 쌓입니다. 아버지 이 먼지를 털어내려면 이 문제를 치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감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완고하게 내 마음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들의 마음과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온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온기가 생기가 하나님부터 찾아오는 그 온기와 생기가 저희 삶에 넘쳐 이 은혜와 이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나오니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 저희들을 서로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생기가 용기가 나눠지는 그런 나무의 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온기와 생기를 회복하며 내 진심으로 살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주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